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 비난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를 지지했지만 돌아선 제임스 보스웰은 그를 향해서 비난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가라 W. 그 좁은 머리통과 함께 헐에 나가서 설교하라. 예배당에서 나올릴 말투로 상원해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콧대를 꺾는데 냉소가 나는 싫고 자만에 찬 건방진 눈초리도 싫다. 노예무역의 해악이 내 입술을 내리누르고 벌레들이 당당한 노예선을 갉아먹으리니 가라 W. 부끄러운 줄 알고 썩 물러가라. 크게 울려 퍼지는 이름을 지닌 너 난쟁이요. 이렇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의 사명은 성취되었습니다. 구한말 이 나라 이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강의 먹잇감이 되어서 우리 민족은 온통 억압과 착취 속에서 우상으로 가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 나라에 복음의 소식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죽음과 위협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서 사람을 낫게 했고 학교를 지어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초계같이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지난 1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주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는 쉽게 중심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총력을 다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가정의 모든 상황에서 경계를 놓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장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우리를 한 영으로 묶으셔서 우리 예배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충만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와 아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아합의 전쟁은요, 엘리야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길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진짜 시작되었고 엘리야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까마귀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어요. 그 이후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신약성경에는 3년 반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재앙인데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재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농작물도 가축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 아합 왕을 향해서 책임을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점점 엘리야의 예언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순간부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내서 그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오바디아에게 나타나서 왕의 측근이었던 이 오바디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할 테니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증폭되었던 갈등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충돌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이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엘리야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아합의 엘리야 입에서 말이 선포되어야지만 이제 비가 올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와 아합의 영적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가뭄 속에서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시대는 그저 힘드니까 위로해주고 그저 참고 견디자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될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명백하게 아합과 엘리야의 진영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내가,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엘리야의 편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나타나는 두 가지 신앙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나를 위한 바알 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바알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모습, 명목상의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장 1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가뭄의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잘못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18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아합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은 히브리어로 남편이요 주인이란 뜻이죠. 마귀를 주인으로 남편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고 비를 내리는 우레의 신이었어요. 또 아합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세라 신의 이름의 뜻이 행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 모든 시도가 아합이 잘못한 우상 숭배, 바알들을 섬기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그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을 얻은 상태에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알처럼 바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잖아요. 성경이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대가 바뀌고 소수 인권 강화되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시대가 바뀌면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모든 시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조론에도 심각한 혼돈들이 많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진화론이 창조론 안에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하나씩 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에 대한 표현이 그냥 은유적인 것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내가 적절하게 제거해버리고 사용하려는 태도가 바로 바알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의 이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요, 우상 숭배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바알 신학교의 사람들, 450명의 선지자들이 재물의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외쳤지만 450명이 아무리 외쳐도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상 거짓 우상들은요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격렬하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게 하면서 바알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표현해 보니까 규례를 따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알 섬기는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피를 내면 그것에 감동을 받은 바알이 불을 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요. 결국 손해가 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바알 신앙을 흡수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식, 나의 열심히 기적을 만들 수 없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란 태도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명문대 입학시킬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가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위해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알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바알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던 모든 방식들을 내어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 신앙과 정반대에 있는 엘리야 신앙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신앙의 특징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네. 엘리야는 소수였어요. 홀로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다수였습니다. 파워게임에서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는 쫓기는 한 명의 선지자였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홀로 남아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홀로 남아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둥소리 지배하던 세상에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진리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우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요, 종교는 반드시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기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셨어요. 주님만이 길인데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서 아버지 군번인 그 저보다 1년 빨리 온 사람을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그는 불교신자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에게 잘해주고 싶으니까 이번 주일에는 너 교회 가지 말고 한 번만 불교 행사에 같이 가자. 법당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PX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한 번도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인 상황이면 따라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타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오후 3시까지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인간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제단은 그대로였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만약 실패하면 무승부가 되는 거니까 바알의 선지자 두 눈이 다 그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온갖 야유를 퍼붓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으면 댓글에다 엄청 썼겠죠?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그가 맨 처음에 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야곱의 열두 지파, 열두 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만큼의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갈멜산은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엘리야는 거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먼저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배의 회복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의 포도주도 즐기고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도랑을 파고 통 넷에다가 물을 담아서 세 번이나 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에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100% 하나님만 믿었던 엘리야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36절 후반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합을 만난 것도,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도, 이렇게 대결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큐티의 말씀,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 오늘 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모든 물을 핥아버렸고 제물은 하나님께 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제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나만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혼자 있으니까 나만 있는 것 같잖아요. 딱 이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인 7천명, 엘리야의 기도를 돕고 있는 의인 7천명처럼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3천 중보 용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된 기도의 용사들 지금 깨우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겼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우리가 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에 바알 신앙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펴보면서 군중들은 항상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신인 게 증명되어도 아합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명백해도 세상은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어렵죠.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비가 내리기 전에,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먼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것도 해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인도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간 썬다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썬다싱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전보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인도 남부로 와달라는 전보였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는 담요 하나와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곳도 모른 채 기차를 올라탑니다. 그런데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밑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이 밟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성경의 한 조각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산한 기운이 들더니 어떤 젊은이가 기차에 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술사였습니다. 그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금세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주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문이 걸린 남자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주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참다 못한 선다싱이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만일 당신이 그의 제자라면 어디 누구 능력이 더 센지 한번 겨뤄보자. 그러더니 그 주술사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주문을 당신에게 걸어볼 테니까 걸리는지 보자. 그러자고 했습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다싱은 조용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주술사가 온갖 힘을 다해서 그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선다싱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주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다싱이 자기에게 있던 성경책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또 다시 주문을 걸기 시작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던 아까 주웠던 쪽복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결국 터이 나고 속옷만 걸치고 그 주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문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주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승복하게 되었고 썬다싱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옆에서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썬다싱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 믿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